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토요일 뷰어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뷰어의 뉴스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본격적인 한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 대표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김 대표의 방한에는 정박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가 동행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성김 대표가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논의를 위해 다른 고위 한국 관리 등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었습니다. 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대북 특별대표 임명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이란 내무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라이시 후보가 1,780만 표를 얻어 현재까지 개표된 2,860만 표의 약 6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내무부가 대선 승자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득표율로 토대로 본다면 언론들은 라이시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어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으며 이번 선거에는 라이시 후보와 함께 개혁 성향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 4명이 나섰습니다. 헨마티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언론 등을 통해 라이시 후보의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올해 60세인 라이시 후보는 미국의 인권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홍콩 법원이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의 빅터 소 치안 판사는 어제 법정에 출석한 라이언 로 빈과일보 편집국장과 청춘흥 최고 경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 편집국장 등은 다음 법정 출두일인 8월 13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홍콩 보안법 담당 경찰은 17일 노 편집국장 등 5명을 체포하고 빈과일보 사옥에서 기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빈과일보의 자산 1,800만 홍콩 달러에도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노 편집국장과 함께 체포된 나머지 3명은 법원에 의해 풀려나 보석 상태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5월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약 271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약 75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총 무역액 34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의 무역액 3,059만 달러와 3월의 1,428만 달러와 비교해 각각 약 89%와 76% 하락한 수치입니다. 북한은 올해 3월과 4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위축됐던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 무역액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전히 국경 봉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119개 나라의 지지를 받아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금수 조치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고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에 반대한 나라는 벨라루스가 유일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6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을 가택에 연금하고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뷰인 뉴스 홍재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은요, 참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도시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관광의 도시, 그리고 패션과 유행의 도시, 대형 뮤지컬 브로드웨이로 유명한 예술 문화의 도시, 또 금융의 도시, 이민자들의 도시 등등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 모든 수식어들이 그동안 제 의미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뉴욕도 조금씩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성들의 패션, 특히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하이힐에 주목하면서 도심 속 풍경을 전했습니다. 뾰족하고 날렵한 굽이 높은 구두인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의 사진을 여러 장 실었는데요. 하이힐이 크락과 벌크스를 밟을 준비가 됐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크락과 벌크스는 멋보다는 편안함 위주로 신는 굽이 없는 단화와 슬리퍼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 이름은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처럼 쓰이죠.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의 뜻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외부 활동의 제약이 많았던 만큼 신고 벗기 편하고 또 아무데나 형식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참가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여성의 신발장의 신발 서열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몸에 걸치고 끌고 다녔던 헐렁하고 편한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한껏 멋을 내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적인 해방감까지 담겼습니다. 이 신문은요, 한 구두 매장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관계자는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12cm 하이힐이 돌아왔다. 또 2년 동안 휴업한 구두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면서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성적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주춤하지만은요,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백신 권고 노력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여름을 맞이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하이힐의 굽 높이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VOA 이야기 미국사, 또 탈북자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6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개 입국 금지령.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7월 14일부터 개 광견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113개 나라 국가의 개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강아지, 정서적 지원견,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개를 포함한 모든 개에 적용됩니다. 로이터통신은 CDC가 지난 14일 발표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CDC는 미국으로 수입된 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으로 광견병 바이러스 변종, 개 광견병이 재도입되지 않도록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수입되는 개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사기 또는 위조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했는데요. 그 113개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페루, 케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벨라루시, 파키스탄, 요르단, 에콰도르,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합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개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러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광견병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연간 116만 마리의 개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코로나가 비행 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개는 출발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더 긴 대기 시간에 직면해 질병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견병은 2007년 이후 미국에서 제거됐지만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만 9천 마리가 사망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이러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이직률. 미국의 이직률,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21년 만에 최고치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중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직업 안정을 갈망하던 직장인들이 일터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전환점이 된 건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4월에 미국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비율은 2.7%로 1년 전 1.6%에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높은 이직률은 경우에 따라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반면 노동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 관심사와 개인 생활에 더 적합한 직업에 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직률 증가의 원인으로는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경험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에 적응했던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코로나 감소세를 이유로 정상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로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원격 재택근무와 관련된 IT 업계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이직이 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한 점도 노동자의 이직을 부추겼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적극 구인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기존 직장의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 해제된 방역 지침으로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기업들은 더욱 호황을 맞고 있어서 앞으로 신규 일자리가 더 나올 거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직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인재 유출을 막으려 분주한 모습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에너지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부사장은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 직원 65%를 승진시켰으며 최고의 인재들은 아직 이직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으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북한이 40에서 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스웨덴의 민간정책연구단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BOA에 북한의 지속적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움직임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핵탄두 규모와 미사일 운반 체계 모두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핵탄두가 몇 개인지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북한의 핵탄두를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건 인정했지만 핵무기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만 80개로 추산한 전 세계 핵무기 규모에 북한의 핵탄두 추정치는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배경에서 핵탄두가 4, 50개가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원심불리기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핵탄두 규모가 전년 보고서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기관의 추정치가 30에서 40개였습니다. 10개가 늘어난 건데요.
네.
이 연구원은 물론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지 여부 등 불확실성이 훨씬 더큰 상황이지만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기 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른 기관들은 북한의 핵탄두 숫자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을까요?
네,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정 규모는 그동안 단체와 전문가들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개에서 116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리면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반면 미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 프리드 해커 박사는 같은 달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탄두도 중요하지만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죠. 이 탄도미사일의 역량도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텐센 연구원도 그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운반 능력도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은 훨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핵탄두 보유수는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연구소는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모두 만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00여 개는 작전부대의 실전 배치, 2,000여 개는 고도의 작전 경계 태세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가 지난해 추정치 만 3,000여 개보다 3,000여 개 감소한 건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하죠.
네,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인 뮌헨 안보 회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어떨까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59%, 일본인 62%가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선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각각 32%와 26%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인과 인도인 각각 42%, 일본인 53%는 향후 1년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17%, 러시아인은 11%만이 이런 전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12개 조사 대상국 중 9개 나라가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했고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개 나라는 북한을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우호국 국민들은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60%에 육박하는 미국인들의 인식과 그에 못 미치는 중국, 러시아인들의 인식에서 그 차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계 주요 12개 나라 국민들 가운데 56%는 앞으로 1년간 북한의 위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로 볼때 30%에 그쳤습니다.
네. 또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국이 북한발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도 53%, 일본 41%, 남아프리카 공화국 40%, 미국 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G7과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브릭스 5개국 등 12개 나라의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별 영역별 항목에 대해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했습니다.
네. 자, 각 나라가 바라보는 어떤 위험의 유형이랄까요? 뭐 이것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인들은 사이버 공격, 중국, 정치적 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적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의 순으로 위협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전체 30개 항목 가운데 기후변화와 함께 15번째로 지목됐고요. 중국인들은 최대 위협을 미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침략자에 의한 생물무기 사용, 사이버 공격, 코로나 팬데믹 등을 상위 위협으로 꼽았으며 북한은 가장 낮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네,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맞춰 대북 외교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무부에서 북한 등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게 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 지명자는 우선 아시아 통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이에 앞서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7년 외교관 생활 중 24년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인준청문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네,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벤홀른 의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 일명 브링크 액트와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흔쾌히 더 연구할 것이라면서 UN의 도구와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건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 궁금한데요.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임명될 경우 총 6개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면서 그중 세 번째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병된 미군을 우선시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를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3순위였다면은 1위, 2위 순위도 궁금하네요.
네,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각각 1순위와 2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을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순위인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13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자, 공동 선언문이라면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결과물이군요.
네, G7.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최근 영국 코널에서 만났는데요. 이날 공동 선언문은 회의 마지막 날에 발표됐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G7의 입장이 담긴 건데요. 국제 사안들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인식이 담겼다는 점에서 공동선언문은 매번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와 관련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협력국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관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겼다고요?
네, 이번 G7 공동선언문에는 중국과 관련해 신장 등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안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상 유지 변경과 긴장을 고조하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정상들은 밝히면서 정면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선택,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핵탄두가 최대 5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을 소개해드렸고요.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위협 인식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인준청문회, 이어 주요 7개국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건강을 심층 보도하는 크리스틴 샤무스 기자와의 대담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심층 보도를 진행 중인 크리스틴 셰머스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셰머스 기자는 미국 언론에서 손꼽히는 건강 전문 기자이자 양성평등을 다루는 젠더 전문 기자이기도 한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I'm Kristen Jordan Shamus, and I'm a reporter at the Detroit Free Press.
네, 제 이름은 크리스틴 셰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에서 젠더 건강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 미시간주 최대 신문이고요. 이 밖에 전국 규모 주요 매체와 방송 등에 기고를 하거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 기자는 많이 있어도 젠더 전문 기자는 드문데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신 건가요?
It's kind of a long and complicated story. I started out at the Free Press.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프리프레스에서 일한 게 좀 오래돼서 편집국 간부 직책을 맡았거든요. 논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좀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안을 취재하는 젠더 전문 기자로 다시 취재 일선에 나선 겁니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이 커진 계기는 뭡니까?
You know, in the lead up to the 2016 election and then after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I went to the Women's March in Washington.
2016년 대선 이듬해였어요. 당시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렸던 거 기억하세요? 미국 여성 운동의 새로운 활기가 돌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주요 도시 곳곳으로 퍼지면서 이른바 핑크 웨이브, 분홍빛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과정을 현장에서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침 저희 신문의 건강 전문 기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제가 맡았죠. 그렇게 양성평등과 건강 두 가지 전문 분야를 갖게 됐습니다.
건강 전문 기자로서 요즘 주목받는 기사들을 쓰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 매체에서 인용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청취자들께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Oh, sure. So I interviewed doctors here in Michigan about their perspectives on what the American people can take away from the president's COVID-19 illness.
수많은 의료진을 인터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에서 우리 미국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팬데믹에 직접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짚어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다수 의료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이러스는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감염 대상을 고르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의 원인과 현황, 해법을 보는 정치적 관점이나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어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이 세 가지가 제가 만나본 의료진의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시아머스 기자의 언론 경력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죠. 기자가 된 계기는 뭡니까?
So I've always loved storytelling and writing. Growing up, my parents were huge news consumers. So we got the local newspaper, we watched the TV news, we listened to the morning radio news report too.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난 뉴스 소비자셨어요. 여러 가지 신문을 한꺼번에 받아보시고 텔레비전을 켜면 항상 뉴스만 보셨어요. 그리고 여느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라디오 뉴스에서 정보를 얻으셨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글 쓴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언론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언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신문사에서 일했어요.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합류한 지는 15년 정도 됐네요. 그걸 포함해서 언론에 몸담은 게 거의 25년이 돼갑니다.
약 25년을 지내는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뭐고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So, you know, it's funny in this business, the best and the worst moments in a career can be intertwined. So I think about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how devastated I was on that morning in 2001.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이 한 가지 사건으로 중첩이 돼요. 바로 9/11 테러 사태입니다. 신문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MBC 투데이쇼 진행자인 케이리 큐릭과 맷 라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뉴욕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는 걸 화면을 통해서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기자로서 당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And when I got there, the way that the newsroom pulled together was so inspirational. We were all suffering. Many of us had friends and family who lived and worked in Manhattan, and we had people we cared about who were in those towers that day.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곧바로 출근했는데 저희 편집국에서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기자들 중에 뉴욕에 사는 가족, 친지를 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도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근무하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냉정을 잃지 않고 신문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담당 분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쳤어요. 그렇게 그날 호회를 발행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정규신문 발행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언론인들의 헌신과 사명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동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신 뒤 지금은 전문 기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eah, I have. When I first started out, it was really challenging to get people to take me seriously because I was both young and a woman. So sort of a double whammy. And then I took an editing.
말도 마세요. 초년 시절에는 저를 기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리고 여자였으니까 이중 차별의 대상이었던 거죠.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장이 됐는데 남성 부하 기자가 지시를 거부하는 일도 많았어요. 제가 나이 많은 남성이었다면 그 기자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책임자나 관리자가 되더라도 걸맞은 대우를 안 해줬었다는 말씀이군요.
Yeah, there were also really few women in the newsrooms where I worked who were both leaders and mothers. Every woman in a top editing role at the Free Press back then had no children or had adult children who had moved away from home.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책임자나 관리자가 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 저희 편집국에서 보직 간부가 된 여성은 자녀가 없거나 장성한 아이들을 독립시킨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여성의 사회 활동과 가사 노동을 병립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hesitate to put a number on that. I think journalists are holding their own despite attacks on press freedoms from the president who's called us enemies of the people. But certainly
딱 집어서 점수를 매기긴 제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국민의 적이라고요. 그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적대적 환경이 조성된 게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중을 상대로 언론의 신뢰를 지켜내는 건 언론인들 자신의 몫이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밝혀내서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언론을 가리켜서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news organizations to elevate a diverse group of people and put them in leadership roles.
언론이 나서서 그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이 지도자로 일어서는 데에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유색인종, 종교적 소수자,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하는 곳이 이상적인 사회고요. 그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언론이 길잡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크리스틴 셰머스, 젠더 건강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열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은 해군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군 군비 경쟁을 벌이며 더 크고 더 강력한 배를 건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과 아시아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워런 하딩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21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국제회담이 열렸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이 시기에 주요 해군 강대국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9개국 대표들을 회담에 초대했습니다. 1921년 워싱턴 회담에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하딩 대통령은 러시아에 새로 들어선 소련 정부 지도자들은 회담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에번스 휴스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세계 주요 해군 강대국들이 해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군함 건조를 중단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새 군함을 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해군 강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해왔고 더 크고 더 강력한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해군 규모 축소를 위해 계획한 방안은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10년 동안 군함 수를 늘리지 않는 것과 해군 최강대국 5개국이 만 톤급 이상의 주력함 척수를 비율로 정하고 이 비율을 초과하는 주력함은 기존에 있는 것이든 건조 중인 것이든 상관없이 즉시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3개월 동안 찰스 에번스 휴스 장관이 제시한 해군력 축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보유할 수 있는 군함 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회담에 참여한 대표들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이뤄진 최종 합의는 휴스 미 국무장관이 처음 제안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회담은 찰스 에번스 휴스 장관이 처음 계획했던 제안에 아주 근접한 내용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가 됐지만 어떤 국가가 특정 군함을 건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건조된 군함들은 나중에 벌어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워싱턴 회담은 중국과 남태평양 섬을 노리며 세력을 평창하고 있는 일본을 막지 않았고 일본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체결된 해군 조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에 몰두했던 세계 최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해군 군비를 제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해군 조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익한 조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워런 하딩 대통령은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21년 워싱턴 회담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명예스러운 국내 사건인 티포돔 사건입니다. 티포돔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석유 비축지인데 미 해군이 사용할 석유가 매장된 이곳 지형이 차축전자처럼 생겨서 티포돔이라고 부릅니다. 하딩 대통령은 티포돔 지하에 매장된 석유 사용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은 1865년 11월 2일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하딩 대통령은 농장일을 돕고 마을 악단에서 연주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와 보험 판매원으로 잠시 일했지만 곧 언론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청년 시절 친구들과 $300를 모아서 메리온스타라는 작은 신문사를 인수했습니다. 신문 발행인이 되는데요. 이 신문은 늘 균형 있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 모두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하딩 대통령은 신문사 발행인 시절 오하이오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로서 청년 공화당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1884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같은 오하이오주 출신인 제임스 블레인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오하이오주 공화당 내에서 점점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189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공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03년에는 오하이오주 부지사가 됐고요. 1914년에는 오하이오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워런 하딩 대통령은 Back to Normalcy, 정상 상태로 복귀하자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고 경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이런 국민 정서에 맞춰서 모든 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겠다며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큰 지지를 받으며 큰 표차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외모가 특별히 잘생긴 대통령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 소식인데요. 첫 번째 사연, 탈북 들어보시죠. 한인 인구 10만 명이 넘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85번 도로를 따라 130km쯤 내려오면 미국 남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엘라베마주에 이릅니다. 10여 년 전 엘라베마의 한인 인구는 400명도 안 됐었지만 10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들의 이동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어렵지만 2017년 기준 대략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그룹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 태북난민 테레사 김 씨도 이곳 엘라베마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정착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테레사 씨가 미국에 도착한 건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미국 입국 3년 전인 2005년에 이뤄졌습니다. 테레사 김 씨가 탈북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통되고 있던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마약을 지어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중국에 좀 가서 이거를 팔아달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가지고는 안 왔어요. 제가 그거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마약을 가지고 갔다 이거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있던 마약은 역시 북한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의 마약이 엄청 많이 시중에 많아요. 이게 북한에 약이 없잖아요.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뭐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약 시중에 돌아다니는 마약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불법 마약 사용과 밀거래가 성행했지만 당국에 발각되면 큰 일을 치를 것을 알았기에 테레사 씨는 마약을 버렸는데요. 그러나 이 일로 누명을 쓰게 되고 보위부에 쫓기게 됩니다. 테레사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당시 중국으로 가며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허덕이고 굶주린 북한 땅에서 바라본 중국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넘어가서 뭐 그 연길 그 안까지 들어갔는데 너무 딴 세상이죠. 그 처음 보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다른 세상을 처음 봤죠. 야,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북한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7, 8년간 오가며 낯설지 않게 된 중국. 거기다 굶주리고 헐벗은 땅 북한은 살아갈 곳이 못 됐습니다. 더욱이 누명을 쓰고 위기에 빠졌던 당시 상황은 테레사 씨에게 결정적인 탈북 계기가 된 겁니다.
도망을 치자 생각하시고 네. 바로 움직이셨나요? 가족들을 또 알고 계셨나요? 가신다는 거? 동생
모르죠. 아무도 몰랐죠. 나 혼자 그냥 떠나간 거죠.
우리 만약에 집심도. 걸리게 되면 어떤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간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마음 먹고 왔으니까.
열흘 동안 기차를 타고 두만강에 이르게 된 테레사 씨는 어머니를 찾아간다며 자신을 따라온 사람과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국경연선에 사는 애니까 거기 지형을 잘 알잖아요. 막 길이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군인들이 잘 안 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일부러?
예, 일부러. 그쪽에는 소용돌이가 있고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 경비대가 그쪽을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갔는데 이제 그 소용돌이에 딱 빠지기만 하면 그건 죽죠. 아, 근데 거긴데 이제 거의 접어들게 됐는데 막 죽기 살기를 진짜 이쪽에가 남자애니까 걔가 그래도 막 나를 도와줘가지고 하여튼 벗어나긴 했는데 뭐 옷을 들고 가던 옷을 다 어디 떠내려가고 진짜 그때 상황은 말로도 못하고 그 다음 막 거기 덤불 헤치고 오는데 다 나오고 보니까 막 온 발이고 다리고 막 이게 벗겨지고 막 말도 못하더라고. 근데 그 건너올 때는 아픈 상황이라는 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이제 건너가서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 온 다리 다 벗겨지고 핥히고.
두만강을 건넜던 시간은 단 10분이었지만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였던 흔적이 그대로 남은 것인데요. 그러나 강을 건넜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국 변방이 있어요. 중국 군대가 거기를 또 지키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중국 군대한테 잡힐까봐 거기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 주변에 중국 사람들 사는 집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안심하는 거죠.
몸을 숨기고 고비는 넘겼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들은 그 떠나기 전에 벌써 다 내려놨죠. 떠나기 전에 벌써 그 가족들에 대한 이 생각, 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딱 먹고 오니까 긴장해서 그냥 잡힐까 봐 그런 걱정만 하지 언제 가족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아휴, 그 심정이야 말할 수가 없죠. 아휴. 제가 생각은 내가 먼저 이 세계에 발 들여놓고 내가 이제 정착이 뭐 한국으로 가면 이제 정착하면 내 가족도 다 데려오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지.
집을 떠난 지 보름 만에 연길에 도착한 테레사 씨. 연길에서 숨어 살기를 1년, 그리고 상하이로 옮겨 남의 집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지 2년 만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옵니다.
상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신분도 없이 어쨌든 몰래 사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찾아오게 됐어요. 언니는 이제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내 동생이 또 1년 만에 또 왔어요. 2년 만에 지금 내 동생까지 다 만나게 된 거죠. 상해에서. 그런데 너무 우연히 다 상해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언니가 또 와 여기로 온 상해에 온 지 한 7개월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나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서로 주소를 물어보니까 7정거장. 버스로 7정거장 뒤에 있더라고 언니가. 그래서 너무 극적인 상봉했죠.
세 자매의 2년 만에 재회.
울며 불며 언니하고는 울며 불며 만나고 제 동생이 찾아왔을 때는 아이, 세상에 하여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자매가 거긴데 같이 다 모여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언니는 언니대로 헤어지게 되고 저기 한국으로 간다고 그 저기 딸 찾아서 그냥 갔고 떠났고 먼저 떠났고.
언니는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날 목적으로 중국을 경유하던 중이었지만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중국까지 찾아온 동생과 함께 그곳을 벗어날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하게 됐죠. 근데 미국 대사관에 예, 직접 했어요. 전화 미국 대사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냥 그거는 인터넷으로 찾았죠.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어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한자도 모르고 뭐 기껏 해봤자 헬로우밖에 모르는데 그쪽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놨어요. 그쪽에서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자. 예. 그래서 팩스 치는 데가 이게 길에 가면 돈 주고 팩스 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종이다가 그냥 저희는 탈북자인데 우린 두 자매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또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연락처를 그냥 남겼죠. 거기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땅으로 건너온 테레사 씨는 여동생과 함께 미국행으로 방향을 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